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또 어디에 계시죠? 아까 귀선 형제 보였는데 어디에 계신지 모르겠네요. 귀선 형제 수술 이후에 오늘 또 처음 교회에 나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잘 오셨고요. 또 한 주간 동안의 삶 속에 주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시다가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함께 하심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저보다 연배가 많으신 분들은 조금 양해해 주십시오. 나이가 조금 드니까 좀 달라진 게 뭐냐면 향수가 좋아지더라고요. 이전에는 싫었거든요. 근데 교회 올 때마다 제가 향수를 이렇게 바르고 나옵니다. 잘 못 느끼시죠? 근데 이게 향수를 이렇게 바르면 기분이 확 좋아져요. 짧은 시간 안에 굉장히 기분이 좋아져요. 내가 왜 예전에 이 세계를 몰랐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저를 기분 좋아해 주는 향수가 무슨 향수인지는 잘 모릅니다. 제가 이제 선물을 받은 그 향수거든요. 제가 이 말씀 드린 이유는 예배를 지금 드리러 나왔던 우리의 삶의 상황이 어때든 간에 오늘 그리스도의 향기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을 딱 붙잡아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는 여러분이 전혀 다른 인생으로, 새로운 인생으로 출발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 예배의 주인이십니다. 주님께서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한 영혼 한 영혼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보여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은 몇 주 전에 제가 찢어지지 않는 저 그물을 키우시는 하나님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인생에 그물을 키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도 복된 일이지만은 오늘은 키워지는 그물을 인생을 넘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인생이 찢어지지 않는 그물이 될 것인가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찢어지지 않는 그물에 대한 인생의 소망 가운데 이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21장을 보았습니다. 요한복음 20장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누구에게 나타나셨냐 하면은 무덤을 찾아온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제일 먼저. 두 번째는 20장에 보면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의 다락방에 나타나셨습니다. 두 번째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로부터 여드레가 지난 다음에 다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세 번째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 그 후에 예수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또다시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몇 번째 나타나는 겁니까? 네 번째입니다.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네 번째 나타나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 예수께서 어디에 나타나셨느냐. 디베레아 호수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호수가 워낙 광활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호수라는 말 대신에 바다라 불렀고요. 원래는 갈릴리 호수인데 이 갈릴리 호수에 로마의 이 디베레아 황제를 기념하기 위해서 그의 이름을 붙인 도시가 세워졌는데 그래서 사람들은 이 갈릴리 호수를 뭐라고 불렀느냐. 디베레아 바다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오늘 디베레아 호수라고 우리 본문에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를 포함하여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지금 사람들 앞에 디베레아 호수에서 네 번째 나타나셨다 이 말입니다. 예수께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여러분, 근데 보십시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뭐냐면 예수께서 디베레아 호수에서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다고 하지 않고 본문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요한복음 저자가 뭘 말하고 싶은 것일까요? 주님께서 그저 한번 이렇게 나타나 보이셨다는 뜻이 아니고 또라는 말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당신 자신을 나타내 보이고 계신다 이 말을 강조하는 겁니다. 또. 그러니까 제자들의 요구라든지 제자들의 요청에 의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적극적으로 나타나셨다 이 말입니다. 이 또라는 말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여기에서 성경 본문에서 예수께서 디베레아 호수에서 돼 있잖아요. 왜 본문 저자가 이 지명을 기록해 놓았을까를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즉 왜 제자들이 갈릴리에 있었는지 그곳에서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것을 살펴보아야 예수님께서 자신을 제자들에게 세 번씩이나 적극적으로 나타내신 이유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럼 제자들이 왜 이때 갈릴리에 있었을까요? 제자들이 갈릴리에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의 명령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8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에는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실 것을 제자들에게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본문이 뜰 것인데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그리고요 마가복음 16장 7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부활의 첫 증인 되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천사를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그러니까 제자들은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갈릴리에 지금 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주님은 왜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원래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른 목적은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상식으로는 이 제자들을 이제 땅끝으로 가라 해야 되는데 갈릴리로 가라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제자들에게 있어서 갈릴리란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갈릴리는 그들의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제자들의 직업은 어부, 세리 혹은 열심당원 다양했지만은 그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한결같이 갈릴리 사람들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들은 모두 갈릴리에서 태어나서 갈릴리에서 잔뼈가 굵은 갈릴리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생계가 갈릴리에 있었고 그들의 가족들이 갈릴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정의할 때에 그들의 정체성을 설명할 때에 갈릴리를 떠나서는 그들의 존재 자체가 유명무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바로 그들의 삶의 터전인 갈릴리로 제자들을 먼저 보내시면서 그들의 시작이며 그들의 생존의 현장이었던 그곳에서 지금까지 자신들의 삶이 어떠하였는가를 살펴보고 성찰하면서 다시 한번 진리의 증인으로 서라고 주님께서 그러한 시간을 주기 위하여 갈릴리로 그들에게 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에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렇게 갈릴리로 왔다면 주님께서 자기를 보내셨던 그 이후에 합당하게 그들은 그곳에 모여서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3년의 시간들을 되돌아보면서 자신들의 시작과 그리고 이곳까지 왔었던 자신들의 시간들을 복기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전혀 다른 양상으로 흘러갑니다. 갈릴리로 돌아간 제자들이 무엇을 했는가? 3절에 이렇게 그들의 우두머리격인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고기를 잡으러 나갔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잡은 고기로 갈릴리에 있었던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기 위함이었던가 혹은 잡은 고기를 판 돈으로 진리를 증언하기 위함이었던가? 아닙니다. 그들은 그저 고기를 잡으러 갔다라고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 밤새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그들이 그냥 어부가 아니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했었던 어부잖아요. 3년 동안. 그렇다면 왜 우리가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을까 생각해 봐야 될 텐데 실패의 의미도 생각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전에 예수님을 따르기 전 그들의 직업이었던 어부의 삶으로 돌아간 그들은 예수님께서 생각하라고 보내셨는데 아무 생각 없이 맹목적으로 그냥 물고기 잡는 것에만 집착하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집착하고 있었냐 하면은 너무 민망하게도요 주님이 나타났는데 못 알아봤습니다. 4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는지라. 여러분 이 상황을 아시겠습니까? 지금 이 상황이에요.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도 모르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자기들이 하던 그 일에 그냥 그물을 던지고 있었다라고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침내 뭍에서 계셨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5절에 보니까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질문의 뉘앙스와 그 진위를 잘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분은 안 계시겠죠? 정말 예수님께서 고기가 잡혔는지 안 잡혔는지 궁금해서 얘기를 하셨다면 이렇게 적용하시는 분 있습니까? 진짜 고기가 있나?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은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 말은 무슨 말과 똑같으냐면은 창세기에 나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라고 물으신 것과 똑같은 질문입니다. 즉 너희들 지금 거기에서 못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들 지금 거기에서 뭘 하고 있니? 라고 물으셨습니다. 물으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5절에 없나이다. 고기가 있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없나이다. 여러분 우리는 이 5절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갈릴리에 가서 아무 생각 없이 밤새 그물질하는 그들이 예수님의 질문 앞에 뭐라고 말하냐면 없나이다. 여러분 주님의 질문 앞에 서자 비로소 그들은 자신들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보았습니다.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밤이 맞도록 헛수고하였다는 것을 그때야 뼈저리게 느낍니다. 없나이다. 여러분, 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 시간이 중요한지 아십니까? 진리의 말씀 앞에 서기 전까지는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기 전까지는 우리가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수고가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음성을 듣기 전 사람들은 제자들이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던 것처럼 이 허망한 행동들을 열심을 다하여 지속적으로 반복합니다. 생각해 보면은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참으로 고달프고 불쌍합니다. 그런데 5절의 예수님의 질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셨죠. 자, 우리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시작. 여러분, 그 자동차 그 스티커 뒤에 보면은 이렇게 물고기 이렇게 해가지고 그 안에 글자 이렇게 써놓은 거 기억하시죠? 익투스란 말입니다. 그게 이제 다섯 헬라 단어들을 하나씩 넣어서 물고기라는 말을 넣은 것인데 고기는 헬라어로 이툭스입니다. 그런데 물고기는 성경에서 모두 익툭스로 표현됩니다. 그런데 딱 한 군데 예외가 있는데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고기가 익툭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프로스파기온이라는 단어입니다. 전혀 다른 단어입니다. 이거는 성경 중에서 주님에 의해서 단 한 번 사용된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뭐냐면 물고기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식탁 위에 올려져 있는 진미, 진귀한 음식을 뜻합니다. 따라서 이 그 단어의 그 참 뜻을 살려서 주님의 질문을 풀었으면 이런 것입니다. 얘들아, 너희들이 여기 와서 밤새 그물질을 했는데 정말 너희 손에 귀한 것을 얻었느냐 이 말입니다. 너희가 정말 귀한 것을 얻었느냐 이렇게 주님께서 물으셨단 말입니다. 여기에 유의해야 하는 단어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제자들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얘들아, 얘들아라는 단어가 바이디온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아주 어린 아이를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게요, 이미 성인이 된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들을 부르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단어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바이디온 그리고 프로스파기온이라고 물으셨습니다. 여러분 성인에게 이 바이디온이라고 혹격으로 사용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도 제자들을 그렇게 부르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갈릴리 바다에서만은 딱 한 번 제자들을 뭐라고 부르시냐면 바이디온, 이 어린아이들아, 이 어린아이들아, 너희가 정말 프로스파기온, 정말 손에 징기한 것을 얻었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여러분, 무슨 지금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서 무슨 질문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제자들이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자신들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도 알지 못한 채 단지 허망한 바다를 향해서 헛수고만을, 그것도 밤을 세워 헛되이 헛수고하는 제자들이 주님의 눈에 보이기에는 너무나 어린아이 철부지로 보였다는 겁니다. 자기들이 지금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도 모르고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고 너무나 열심히 있는 그들을 주님이 딱 바라보는데, 이 어린아이들아, 이 어린아이들아, 너희들이 정말 귀한 것을 얻었느냐? 그래서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라는 말은 이 철부지들아, 그처럼 철없이 살아서는 정말 귀한 것을 얻을 수 없단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공허한 그물질을 밤새 헛되이 반복하기를 그치지 않던 제자들을 향하여 그렇게 질문하셨던 주님은 오늘 아침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질문하십니다.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 철부지들아, 너희가 일주일 동안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살았는데 정말 너희 손에 귀한 것이 있느냐? 주님은 오늘 아침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1954년, 53년 우리가 잘 아는 그 헤밍웨이의 소설 노인과 바다, 여러분 아시죠? 혹시 모르십니까? 84일째 되는 날 18척이나 되는 커다란 청새치를 사흘 밤낮에 걸쳐서 사투 끝에 간신히 포획한 늙은 어부 얘기입니다. 어부가 84일째 그 청새치를 가지고 사흘 동안 씨름해서 잡았을 때 그 황홀한 만족감으로 집을 향해 돌아오는데 해안에 도착했을 때는 남은 것은 앙상한 뼈뿐이었다 얘기입니다. 그가 정말 쫓기 위해서 나아갔지만은 마지막 그에게 돌아왔던 것은 허망한 빈손이었다. 그 늙은이의 두 손을 보라, 헤밍웨이가 그렇게 썼습니다. 여러분, 84일 동안 쉼없이 낚시질을 한다고 던졌습니다. 그리고 뭔가 잡혔을 때 사흘 밤낮으로 그걸 건져 올리려고 그냥 청새치와 싸우느라고 사투를 벌였습니다. 그 이후에는 그 청새치를 물어뜨리려고 오는 상어떼를 물리치려고 그냥 그 상어떼하고 지칠 대로 싸웁니다. 그리고 상처투성이가 되어가지고 딱 돌아왔는데, 돌아왔을 때 늙은 어부에게 남은 것은 공허한 두 손, 아무것도 없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면 바로 그 노인의 그 손이야말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제자들의 손이요, 그리고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손이 아닌가,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에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여러분, 이 말은 참 이렇게 그 이 당시로 들어보면 황당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최고의 어부들이잖아, 이들이. 그리고 바닷가의 전문가인 이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하여 그물을 던졌을 때는 이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어찌 한쪽으로만 그물을 던졌겠습니까? 깊은 곳, 얕은 곳, 오른쪽, 왼쪽, 그러니까 전후 사방 모든 곳에 그물을 다 던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새삼스럽게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물을 오른편에 던져라.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우리 인생의 왼편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왼편이란 뭐냐? 우리 자신 속에서 우리 인생의 의미를 찾으려는 노력입니다. 내가 내 인생을 책임져 보겠다는, 내가 내 인생의 의미를 부여해 보겠다는 노력이 왼편입니다. 믿음이란 그 왼편을 내려놓고 우리 인생의 오른쪽을 쫓는 삶인데, 그러면 오른쪽의 삶은 무엇이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의 말씀 안에서 내 인생의 의미를 찾는 삶이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내가 무엇을 소유하고 있는가? 이번 주에 내 수입이 얼마가 됐는가? 내가 현재 어디에 있는가? 이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내 인생의 오른편을 추구하고 있느냐? 아니면 나는 왼편의 인생을 살고 있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내가 무엇을 소유했느냐? 성취했느냐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내 인생의 오른편을 쫓고 있는가? 왼편을 쫓고 있는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왼편은 내가 내 인생의 의미를 부여하는 삶이요, 오른편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2주 전인가요? 우리 태원 형제터가 이제 이렇게 7층에 우리 오늘 사명의 교회 목사님 사모님도 함께 예배를 드리고 계신데,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예배 후에 피드백을 할 때에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인사하는데 이런 얘기를 나눴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제 응모 형제하고 진응모 형제하고 얘기를 나누는데, 여러분 진응모 형제님이 이사를 가셔가지고 우리 교회를 오시려면요 2시간 반이 걸리십니다. 아침마다 2시간 반이 걸려서 우리 교회 오십니다. 교통편을 오시거든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5시간 걸립니다. 근데 이제 2시간 반이 걸리니까 목사님이 질문하신 거죠. 아니 2시간 반씩이나 걸리셔서 여기까지 오십니까? 그러면은 뭐 가까운 데 가서도 할 수도 있고. 근데 그때 그 응모 형제가 명확하게 얘기했답니다. 저는 말씀을 들으러 옵니다. 저는 말씀을 들으러 옵니다. 그리고 저를 만나셔도 그런 말씀을 합니다. 목사님, 저는 이 말씀이 있어야 삽니다.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 많은 것에 열심히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디를 쫓아 사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 본문을요 줌 아웃할 필요가 좀 있습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말씀을 보고 있지만 이 본문을 줌 아웃해서 보면 좀 다르게 보입니다. 이 본문이 여러분 오늘 이 갈릴리 디베라에 있었던 이 사건은요, 이 사건이 있었던 날로부터, 오늘 본문이 있었던 날로부터 만 3년 전으로 딱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 3년 전의 사건이 누가복음 5장입니다. 여러분 그날도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야고보 등은 똑같이 이 바다에서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3년 전에 똑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날 만선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3년이라는 시차를 두고요 일어난 장소도 같습니다. 등장인물도 같습니다. 사건의 전개 과정도 똑같습니다. 똑같은 사건이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사람들에게 두 번이나 반복되었습니다. 하지만 똑같아 보이는 이 두 사건의 의미는 판이하게 다릅니다. 첫 번째 사건에서 누가복음 5장에서 그들이 마지막 순간에 이 끌어올린 이 물고기의 의미는 뭐냐? 그들이 그때 끌어올렸던 이 물고기의 의미는 그들 속에 꿈틀거리는 욕망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사건을 계기로 주님을 쫓기 시작했지만 그러나 그들은 계산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들의 욕망을 성취하는데 예수를 따르는 것보다 더 좋은 길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라다니는 내내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욕망을 이룰 기회와 그리고 방법만을 궁리하다가 그들의 바람과는 전혀 다른 무력하게 십자가에 돌아가시겠다는 예수님의 말씀과 그 예수님을 보면서 그들은 미련 없이 예수님을 배신한 채 도망갑니다. 아, 저 예수로는 나의 욕망을 채울 수 없겠다. 그리고 그들이 흩어졌고 그 바다에 다시 모였는데 주님은 3년 전과 동일하게 부활하신 몸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3년이 지난 두 번째 사건에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또한 그들이 이 고기를 끌어올립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 그들이 끌어올리는 이 그물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제 너희는 3년 전에 그 만선처럼 너희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나를 따라서는 안 된다. 이제 너희들은 다른 동기를 가지고 나를 쫓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욕망에 대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제자들로 하여금 뼈저리게 느끼게 하기 위하여 부활하신 주님은 똑같은 일을 한 번 더 반복하십니다. 너희들 오늘 이 만찬을 보면서도 3년 전과 똑같이 또 그렇게 살겠느냐? 여러분, 이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8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 이제는 우리가 동일하게 주를 따르지만 이제는 주를 따르는 내용이 거듭나는 축복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인생의 필요와 내 인생의 성취로서 주님의 따름이 아니라, 주님을 따름이 아니라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리고 나를 만들어 가시는 주님을 쫓아 사는 삶의 출발이 바로 오늘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21장 10절 1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인데요. 10절 11절입니다. 시작. 여러분, 이 본문을 여러분이 큐티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본문의 강조점이 무엇입니까? 153입니까? 어떤 주석가들은 그래서 이 153에 집중합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사람들은 물고기의 종류가 153종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153이라 완전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어떤 학자는 1에서 17까지를 가산한 수의 합계가 153이다. 10은 십계명을, 그리고 7은 성령의 은사를 의미한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강조점은 153마리의 수에 있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제목처럼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는 데 강조점이 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보통 때는 이 정도로 많은 물고기가 잡히면 반드시 그물이 찢어진다 이 말입니다. 왜 요한이 이것을 강조했을까요? 3년 전에 똑같은 사건이 발생했을 때는 그물이 찢어졌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5장 4절에서 6절에 보면 그러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여러분,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주님을 따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신의 필요와 자신의 성취와 자신의 욕망을 위해 사는 자의 인생은 반드시 찢어진다 이 말입니다. 반드시 찢어진다. 하지만 주를 위해 사는 자의 삶은 결코 찢어지지 않는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보니까 태영 목사님께서 사회를 보실 때에 오늘 예배 큐시트를 준비해 오셨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날씨가 많이 추워지셨죠도 아마 멘트를 준비하신 것 같아요. 가을 맞죠? 준비를 잘 굉장히 해주신 것 같아요. 가을이고. 이렇게 예배를 준비하는 태영 목사님이 예배를 사회를 보실 때도 예배를 이렇게 준비를 하세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맞이한 이 가을은 그물을, 우리의 그물을 키우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 한 땀 한 땀 정말 그분이 인내로 우리 인생의 그물을 키우시는 하나님의 인내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곳까지 온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나는 너의 인생의 그물을 키워왔다. 하지만 오늘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다. 오늘 이 자리는 3년 전의 갈릴리가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갈릴리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너의 인생의 왼편을 포기하고 주를 온전히 따르는 오른편을 따르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을 따르는 말씀의 순종의 삶을 살지 않겠니? 너희들이 너희들의 욕망과 성취가 아니라 정말 주님을 따르길 원하면 너희들은 내가 너희들의 인생의 그물을 키워주는 인생이 아니라 찢어지지 않는 그물의 인생이 될 것이다. 너희들은 그러한 인생이 될 것이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나의 왼편을 포기하고 오른편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같이 주를 따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나의 필요에 의해서 주를 따르면, 우리의 요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제자들처럼 흩어질 수밖에 없지만, 이제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제자들이 주를 따를 때에 그들이 사도행전에서 순교의 제물로 하나둘씩 사라지면서도 끝까지 주를 따랐던 것처럼, 이제 우리는 오늘 이 가을에 우리의 필요가 아니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를 쫓는 인생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축복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지금 몸이 불편하든 혹은 사업이 잘 안 되든 자녀의 문제가 있든 무엇이든 간에 누가 뭐라고 해도 다 이뤄도 내가 주님을 얻고 그의 음성을 따르고 있다면은 우리는 심이 많은 가운데서도 그물이 찢어지지 않는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인생의 돌보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주님만을 따름으로 오늘 나의 모든 요구와 욕망을 내려놓고 이제는 오로지 주님만을 따름으로 찢어지지 않는 그물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하여 이제 8년이 되어지는 이 공동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주님을 말씀하십니다. 이제 주님은 우리에게 부활하시고 또 갈릴리 호수에 나타나셔서 다시 똑같은 것을 경험하게 하시며 이제는 주를 따르는 그 목적과 중심이 달라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의 주님, 이제는 우리의 소유가, 그때는 우리의 소유가 중요했고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중요했고 나의 성취가 중요한 삶이었다 할지라도 오늘 이제 나의 왼편을 포기하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을 쫓음으로 이제는 다 잃어도 내가 주의 말씀 하나를 붙들고 살아가므로 설명할 수 없지만 찢어지지 않는 그물의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